출애굽기 44번 메시지 생명수를 마신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에 관하여 성경에 계시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생수를 마시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30년 이상을 보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 내가 많이 전파했지만 마시는 법은 내 자신도 알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너는 마시는 것에 대해 많이 전파하지만 어떻게 마시는가를 아느냐? 라고 자문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마시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긴급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후 누군가가 생수를 마시는 법을 물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수이심을 믿고 또 그분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제발 내게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지를 일러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합시다. 당신은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신성한 비밀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계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 안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다소 감추어진 방법으로 그분의 비밀들을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지만 모두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하지만 어떻게 믿는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온 수년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해왔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어떻게 믿느냐고 질문할 때마다 나는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교리적으로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다만 그에게 믿으라고 말할 때 어떻게 믿는가를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 복잡한 대답들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한 설명은 그들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만 그들의 입을 열어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라고 말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법을 말해 주지 않듯이 생명수를 마시는 법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목마르면 주님께 가서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가서 어떻게 마시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내가 목말라 마시기 원한다면 다만 마셔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심으로써 마시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시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방법과 다소 비슷합니다. 마시는 방법은 믿는 방법과 똑같지는 않지만 근사합니다. 마시는 법을 상고할 때 나는 내가 30여 년간 연구하여 배운 것을 간단하지만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마시는 것의 기술에 대한 첫 방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주님 안으로 침례받은 한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위치를 갖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생수와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다시 물로 인도되어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집회소 안에 마시는 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을 마시려면 우리의 입이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는 먼저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침례는 우리에게 이 위치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목말라야 함.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다면 우리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려면 목말라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내가 생수를 향하여 목마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목마름을 의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목마름이 없을 때 우리가 생수를 향해 목마르다는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을 의식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접촉하게 합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는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향하여 목마르며 당신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목마름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제 안의 목마름을 증가시키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옴. 우리는 또한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께 와서 마시라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과 신부가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외침을 보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듭거듭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심지어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온종일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말한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저는 당신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잠잘 때에도 당신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을 부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함. 생수를 마시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이 물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목마름이여 주님께 나와 그분께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마시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마시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13절은 우리로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하며 3절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누구도 주 예수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저절로 생수를 마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13절이 한 영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까닭에 물이 그 영임을 봅니다. 그 영을 마시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주 예수를 부른다면 우리는 즉시 그 영을 마십니다. 나는 내가 내 영 안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부를 때마다 영 안에서 주님을 만지고 있다는 확신과 의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으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다만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영을 마시는 비결은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그분을 부를 정도로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며 그분을 향하여 목마른 자들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참으로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라는 깊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싶을 때 주 예수를 불러보십시오. 화를 억누르려고 애쓰는 대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한 때에 주님을 부른다면 생수가 당신의 화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 그분을 조용히 접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것, 뭐뭐에게 조력을 청하는 것, 곧 소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라 부르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호명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할지라도 부르는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고 유용한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반응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조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참석한 집회들은 매우 조용하여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성경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십니다. 우리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소리치는 것 또는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것을 의미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치사 오는 기도를 함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기도 안에서 그분을 앙망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부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부름으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과 접촉할 때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 안에서 그분을 접촉할 수 있기 전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 나서 그분 앞에 서거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부르는 것을 누립니다. 생수를 마실 때 나는 어떤 종류의 격식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참으로 주님을 누린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때때로 나는 내 안에 무거운 부담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옷을 입으면서 나는 저절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누림입니까? 나의 목마름에 대한 어떤 해소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름으로써 나는 나의 무거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강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곳에서 기도하므로 공손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이며 전혀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공손과 경의를 더 관심한다면 주님은 나는 너의 경의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생수를 마시기 원한다. 나는 내가 나를 존경하기보다 마시기를 원한다. 나를 존경하는 길은 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와 형식을 갖추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관념과 얼마나 다릅니까? 근엄하게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마시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관심하기보다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경배하는 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므로 당신을 마시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과거에 나는 성도들에게 홀로 매일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낼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신이 주님을 마시는 법을 안다면 그분을 접촉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애쓰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을 부릅시다. 아침이 깨어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씻고 옷을 입을 때에도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식을 잊어버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형식들은 단지 죽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부름으로 순수한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형식 없이 주님을 부르는 것은 경외와 형식을 갖추고 근엄함을 지닌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나는 성가대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집회소로 가는 길에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을 마시고 당신을 누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보다 이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나는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생수를 마심으로 나는 종종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미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을 실행하도록 권합니다. 그분을 부르면 부를수록 당신은 더 많은 생수를 마십니다. 최근 우리는 의견이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야기시키는 손상에 대해 교통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철저하게 다루는 방법은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우리의 의견 안에서 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를 멈춥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이 남편으로 인해 언짢은 자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불쾌함 때문에 그녀는 기도하지 않거나 주님을 부르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나는 그러한 자매에게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주 예수님은 분명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왜 그녀가 주님께 말하려 하지 않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종종 자매는 여전히 주님을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부르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생수를 마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급 대신 사망과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죽은 상태를 거스려 서자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수를 마십시오. 믿음으로 영접하고 취함.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취하는 것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이신 그 영을 영접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값없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수를 영접하여 값없이 취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부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믿을 것이며 믿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생수를 영접하고 취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신이 슬픔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만일 당신이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미혹되었다면 그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약할 때에도 그분을 부르고 당신이 강할 때에도 그분을 부르십시오. 부름으로써 당신은 생수를 영접하고 취할 것입니다. 마시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리스도인들, 특히 조직화된 기독교 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경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불신자들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심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분을 힘있고 뛰어나신 분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념은 그들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사상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경배에 관한 질문을 던진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경배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그들의 경배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와 교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배에 관한 종교적인 모든 방법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관념을 붙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가 어떤 물질적인 장소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이 영 안에서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경우에 그 기관은 옳지만 그 방법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객관적인 경배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수이신 그분을 마실 때 우리는 참된 방법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마시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찬 집회는 경배를 위한 집회입니다. 그분의 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념하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회상하기 위해 우리의 지력을 사용하므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기념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며 우리는 타락되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구속을 성취하도록 하셨음을 알 뿐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음을 압니다. 그러고 나서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성경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는 윤리책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신 후 그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을 지낼 것이라고 듣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피상적입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계시에 보다 온전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이상을 본다면 경배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그것으로 인해 조정될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십니다. 우리의 음식과 물이신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으로 취한 것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포에 스며들어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섭취한 음식이 소화 흡수될 때 그것은 우리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조성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 모두에서 사실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신부는 그 영과 하나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의하면 그 영과 신부가 하나로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라고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들이 아무런 형식과 방법이나 규칙들을 관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먹고 마심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유아들은 성인들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종종 우리가 식탁 예절에 두는 모든 관심으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절에 관심을 둘수록 음식을 덜 즐기게 됩니다. 나는 독일에서 공식 국가 만찬에 참석한 한 중국 대사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는 합당한 에티켓과 식탁 예절에 너무 관심하였던 까닭에 음식을 전혀 즐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식기를 사용하는 것을 살피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식탁 예절은 그로 하여금 먹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린 손녀가 나를 방문할 때 그 아이의 할머니는 종종 그녀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줍니다. 나의 손녀는 자연스럽게 형식 없이 음식을 즐깁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형식에 덜 관심을 두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시간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형식적이고 조직적이고 규정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안에 계셨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 곁에 그 여자와 함께 계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형식들이나 의식 없이 성전과 제단에서 떨어진 야외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마셨으며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참된 경배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수를 마시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에 의해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허하게 경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분을 그녀 자신 안으로 마심으로써 실제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생수이신 그 영이 그녀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경배를 찾고 계시며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신 이 사마리아 여자로부터 참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단적이고 진리를 무시하면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그들은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눈멀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구약의 경배 방법에 따라 전형적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경배에 관하여 부도덕하고 반이교도적인 여자와 대화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녀의 목마름을 없애줄 물인 그분을 마심으로 그녀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경배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역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경배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경배와 같았습니다. 오직 적은 수만이 생수이신 그분을 마심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강조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합당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회 방식이 잠재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 아래 있음을 많이 인정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생수이신 그분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경배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실행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더 인식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이상으로 인해 나는 종교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실행까지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신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복합적인 영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마실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초점인 이 이상을 볼 때 우리는 생명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법을 알 것입니다.